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시의 고난이 겹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겹칠 때가 있는데 고난 가운데 그 가시의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찔리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또 엄청나게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것이 이런 가시입니다. 어떤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찾아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의 가시가 찾아와서 그런 물질로 인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의 고난이 겹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가시의 고난을 만났는데 원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가시의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응답이라고 할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그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지 또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저만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고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한 길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사회적으로 보통 그렇게들 많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보통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가지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을 향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라고 했는데 맹인이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왔는데 깨끗하게 치유된 사건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나무를 보면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이 참 아름답습니다. 앞을 보면 저희 집 안 와보신 분들 계시죠?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보면 이 밖으로 이제 작은 동산이 보여요. 동산의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희 집이 가격으로 얼마 정도 나갈까? 그래서 교회 사택이에요. 뭐 개인적인 점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남에 있었으면, 우리 집이 강남에가 있었으면 한 30억 정도는 더 나가겠다. 그러면 내가 30억도 더 된 집에서 살고 있네. 이게 순천에 있어서 그러지. 이게 강남에만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비싼 집이에요. 제가 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 나무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봄이 되면 막 움이 나고 막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이제 막 실록이 무성해가지고 보통 이제 아파트 뷰라고 그러잖아요. 밖을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가을이 되어지면 단풍이 보여요. 나 그 단풍나무가 있어서 막 그 단풍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돌아오면 그렇게 푸르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단풍잎이 가득했던 그 나무들이 하나 둘 잎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 나무가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나무의 부모가, 그 부모 나무가 죄가 있어서도 아니거든요. 자연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나무가 싹이 움이 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새싹이 나오면 아름답게 그 잎이 푸르고 그리고 아주 싱싱한 무성한 나무 잎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는 말씀해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바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바다 구경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어느 날 그 바다 가운데 막 태풍이 불고 막 그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바다가 잘못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연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그렇게 규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3일을 앞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 있었는데 아마 그때의 안질이 생겨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안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참 전도하고 선교하고 평생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이 쉬운 현장이지는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겪었던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 약해지고 고질병이 생겨지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피해가지만 겉사람은 날로 약해져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대적하고 비방하고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가 얼마나 전 바울 사도를 괴롭게 했는지 막 후메네오 후벼 파는 것처럼 막 이름이 그러잖아요. 후메네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르쳐서 악성 종양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나오는 사람이 빌레도예요. 빌레도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후메네오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그런 영향을 못 받고 후메네오 닮아가다가 결국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악성 종양이 되어서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디모데후서 그 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4장 14절인가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 이 쇠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그 사도 바울에게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자고 또 사도였고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그 어떤 것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마음의 그런 아픔이 있으면 바로 육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했습니다. 바로 12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층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그 은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도 바울, 그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악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계시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 이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그런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통 바리새파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 오늘날 같으면 학벌로 보면 뭐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 그 상황들이 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물질 때문에 쉽게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지식 때문에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네, 그 교만함을 갖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단 교주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처럼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되었다라고 말한 사람. 그 작은 은혜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져 버린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작은 재물 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은 그렇게 여러 계시를 받았지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는 말씀해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고 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라고 해요. 교만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시의 고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가시의 고난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가시의 고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갓세의 고난이 바로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의 갓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갓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보통은 세 번 기도했다. 우리가 뭐 어떤 문제 놓고 세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세 번 기도할 그런 기도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금식 기도를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뭐 세 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40일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40일 특별 새벽 기도나 그런 기도를 뭐 세 번씩이나 했다.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손잡고 어떤 마트나 백화점 가면 아이들이 사달라고 한 게 많습니다. 아빠 이것도 사주세요. 뭐 저것도 사주세요. 안 사준다고 그러면 앙 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때를 써. 어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가 자녀와 함께 그 부모님이 함께 있다면 어떨까? 그 자녀는 어떻게 하죠? 포커스를 부모님께 맞춥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드셔야죠. 그리고 어떤 같은 걸 가지고 의논을 해도 부모님의 뜻대로 해야죠. 자신의 뜻을 접고 부모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린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구하기만 하지만 깊은 신앙이 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갑니다. 만남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내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막 땀방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곧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어지고 곧 끌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난의 잔 앞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녀가 성숙한 자녀가 부모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의 그 기도는 어린 신앙은 그저 구하는 것만 하지만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씩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고난 때문에 고난의 가시 때문에 그 가시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팔싹둥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죠.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 바로 앞쪽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8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6일 날 이제 쓰러져서 한 달 이제 막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정신없이 치료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인생을 목사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교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 막 바르실레처럼 참 이렇게 막 섬기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이 뭐 우글거린다고 그럴까요? 많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교회 수많은 동역자들, 수많은 헌신자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숨쉬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시가 찾아오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스의 고난이 또 다른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은혜를 감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